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품고 사랑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런 자로서 주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진리의 선생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메타포, 은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와 양 혹은 농부와 포도원 같은 이런 은유들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들 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보여주는 은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라는 표현이나 또 그리스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권면하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비롯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그림처럼 확실하게 보여주는 최종적 비유는 남녀가 하나 되는 바로 결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도인과 주님께서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이런저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이 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묘사할 다른 비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할 딱 하나 남은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를 천국에서 누리게 하심으로 지상에서 가장 긴밀한 부부관계조차 천국에서는 무의미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생명 부지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이 관계보다 지상에서는 더 긴밀한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이처럼 부부관계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배우자 중에 어느 한쪽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부부관계는 큰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피해를 당한 한쪽 배우자는 심한 배신감과 분노, 허탈과 상실감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정서를 다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별거 내지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 중에 어느 한편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 과정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야기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심각하게 파괴시켜서 오늘 본문 2장 전반부에 의하면 피제자의 남편의 입장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워서 고소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인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과 정을 통하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대노하면서 음란한 아내가 낳은 자식을 가리켜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했고 아내가 가출하지 못하도록 가시덩굴로 막고 돌담을 쌓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내인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늠한 아내인 이스라엘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물질적 풍요는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포도주, 양털과 삶과 포도나무와 무가나무를 비롯한 반지와 보석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마치 자신의 종조를 바알에게 바침으로 얻은 몸값으로 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급기야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박탈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사랑했던 신, 즉 이방신을 따라가서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그 기간대로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톡톡히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시면 웬일인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설명하지 않은 채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자기 아내를 벌거벗겨서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는 그를 타일러서 그와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간음죄를 지었을 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아내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시 그와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속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까지 동원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본문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말했는데 여기 타이른다라는 이 말의 본래 뜻은 유혹한다, 속인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자를 유혹해서 겁탈하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남편인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기 아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유인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오직 아내인 이스라엘만 잘못을 범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 구슬러서 그와 다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갑자기 드러나서 도대체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쳐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다가 삼손의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 방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제스처와 우리의 어떤 의지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성과 의지에 그 원인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무엇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11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불붙는 듯한 맹렬한 사랑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하지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말은 인간적인 어떤 이유와 근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근거와 이유를 인간의 이성 안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됨, 그분의 속성과 의지에서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왜 그렇게 하시고자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비구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닌 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가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요. 1절에도 내가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도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도 내가 그날에 응답하리라. 그리고 이 일은 나를 위하여 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한 일이 아니라 그래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조차도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절망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 절망했는가를 게이지로 삼아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 절망해야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 비구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유하심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물에 사용되는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횃불은 하나님 그분의 현현인 것이죠. 이 모든 약속을 내가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당할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요. 본문에도 언약적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은 다름 아닌 광야를 가리키지요.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살기로 작정하고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떠날까요? 대개 뭐 금혼식, 은혼식 하고 여행을 떠날 때 처음 묵었던 그 신혼여행방을 일부러 예약해서 그 방에서 함께 지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신혼여행을 오신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정말 그런 곳에서 신혼살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길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서만 생존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그 장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나게 만드는 곳이 없었기에 음부인 여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다지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여기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로 위로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그 마음에 말하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깊이 깨달아서 자기 말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리라.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의 네 가지 요소를 배우셨죠? 새 언약의 네 가지 요소가 뭡니까? 자명성.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자발성이죠. 자발성. 그 다음에 확실성이고 그 다음에 완전성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발성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내 모든 구원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 등을 떠밀려서 누가 당신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여러분들의 뒤를 쫓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은밀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시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월 골짜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던 도중에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아간이 전리품을 숨겨놓았다가 신할산 외투를 비롯한 은금을 숨겨놓았다가 이것이 발각되어서 아간을 비롯한 식솔들이 도래에서 처짐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악월 골짜기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시련이 이루어진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악월 골짜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다라고 말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현실과 처지와 우리의 영적 수준과 형편만을 바라보는 이 시각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가?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그 목표점을 항상 눈으로 고정시키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길어져도 이 기간이 끝나면 내 삶에 참된 소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그 기간을 견디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소망의 내용을 내려놓고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까지 죽었던 나오미, 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 너무 반가워서 반색하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내 이름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내 인생에 걸맞지 않는 이름이니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뜻으로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개바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그 인생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 인생길의 마지막 목표물에 무엇을 두고 계시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인생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의 근거를 우리에게 둬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언약에 불순종할지라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가 파기해도 그 파기된 언약을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 관계에서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자녀 이름은 이스루엘이에요. 이스루엘. 이스루엘이라는 이 말의 본래 뜻은 흩어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어떤 장소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장소와 연루된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봇이 살해당했던 장소가 이스라엘이고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개들로 이세벨의 피를 핥게 했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요람의 시신이 던져진 장소도 이스라엘이요.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둔 곳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이죠. 로라는 말은 not, 아니다 라는 부정사입니다. 궁휼을 얻지 못했다. 궁휼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궁휼이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이죠.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랍게도 이런 이름을 바꾸세요. 그야말로 아골골짜기를 희망의 문, 소망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농작물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을 요청하시듯이 땅은 생명을 주는 비의 근원인 하늘을 향하여 말할 것이요, 하늘은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비를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심으로 농작물을 다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죠? 아니,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바꾸셨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물건을 버릴 때와 똑같이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버릴 때와 똑같은 동작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그대로지만 의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는 흩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닌 뿌려진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특별히 바꾸지는 않고 의미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자신이 주셨던 그 곡식을 도로 찾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게 될 것이다. 빼앗기리라고 말했던 상황과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세 자녀의 이름이 바뀌는 것, 의미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암미나 로루하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더 이상 궁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궁휼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가까운 것,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경험하고 계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이 절망의 정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망의 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심판을 넘어서는 회복과 소망의 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심기일전하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먹으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는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용하셨나요? 얼마나 삶이 바뀌었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으나 우리가 얼마나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삶을 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자기 아내로 삼으셔서 영원히 공의와 신의를 지키면서 사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은 뭘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가리키죠. 이것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로 그 결혼식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새롭게 빚겠다,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바꾸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전했던 호세아는, 이 소망 메시지를 전했던 호세아 당사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들 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메시지를 전했던 정작 호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지를 호세아는 몸으로 경험해야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의 표시로 벌거벗은 채로 다녀야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에 멍에를 메고 지내만 되었고, 에스겔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몸을 줄로 동동 묶어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먹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볼 때 호세아보다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찾아놓으면 이 가늠한 여자가 집에 왔다가 얼마 있지 않고 다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차라리 저런 여자하고는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저처럼 이방신을 가까이 하고 이방신이 주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여자를 여호와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다시 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장면이에요? 가늠한 여자를 데려놓으면 얼마 살지 않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떤 외간 남자가 또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내가 성노예 시장에 팔린 거예요. 그걸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 경매를 붙었던 것 같아요. 은 13개일, 11개일 경매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 이 남편 호세아가 은 15개일 제시해서 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경매 시장에 나온 이 자기 아내를 가장 높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리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만 바라보면 나에게 어떤 이런 은혜를 받을 건덕지가 있는가? 우리만 바라볼 때는 그 이유를 우리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지고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 번 마음먹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지요. 마음은 공고하지요. 심령은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방법 이외에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폭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을 바꾸어 가실 것인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는 발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발이라고 불렀어요. 내 주인, 내 남편이라고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 혹은 주인, 살아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주인이나 사실은 똑같은 용어인데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이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남편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지만 앞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이라고 말할 때는 이시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말할 때 그 남편은 바알이에요. 자기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시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바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바알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이름조차 내가 너희 입에서 제거하리라.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요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남편이 두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요 남편은 하나님 그분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다른 것을 내 남편이라고 다른 것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남편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가? 때로 채찍과 매로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믿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우리로 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겠다. 인격적 설득의 방식으로 하나님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당신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님이 내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랑. 언약적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인간의 그 어떤 부정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까지 다 품어서라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라는 이 사랑의 놀라움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도록 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말로 비난하는 말로 하나님을 몰아붙였던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자기 아들 죽여서라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밤거리를 마음껏 나다니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물건을 버스에 혹은 택시에 놓고 내리면 왜 우리는 자질지게 놀라지요? 왜 우리는 사나운 짐승 앞에서 두려웠답니까? 죄로 인한 자연악이 도덕적 양심이 상해 있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심판 선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창과 칼을 만들지 않고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연악이 해소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다 치유되어서 이제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기 몸처럼 자기 이웃과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화목의 나라로 그 평안과 안식의 나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현실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바로 그 나라를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연악이 사라지고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참된 샬롬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우리의 큰 복이겠지만 무엇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본래 이 단어는 약혼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처녀와 결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늠한 고멜은 또 음란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남편 다섯을 뒀던 수가성 여인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결합의 조건으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혼 지참물로 결혼 선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각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 혹은 의로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히브리어에서 몇 가지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요. 여기 공의 의로움은 차디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은 언약의 두 당사자 간의 본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요, 의로움이에요. 그 다음 이 정의라는 이 말은 미시파트, 제가 이사야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정의는 의로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시파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생의 다양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시종일관 돌보고 살피는 태도,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마지막 20절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지조와 예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배우자만 바라보고 배우자만 의지하는 바로 이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결혼 선물로 주시겠다. 왜 이런 속성을 주시죠? 왜 이런 성품을 주십니까? 인간의 불신실, 변덕, 부정과 음란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부정적 속성을 다 삼켜버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질이 못돼 먹어도 한쪽 배우자의 성품이 너무 좋으면 그 잘못된 성품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받아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만 인격적 설득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만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긋나고 이처럼 부정직하고 불신실하고 변덕스럽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집어삼켜 우리 갖고 있는 그 부정적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데 아무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그 속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성과도 이르게 하시는가? 20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네가 나를 알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열심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2장 8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줬다고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사실은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부유한 것,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경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은과 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융재화를 가리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 설득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다라고 말하면 인지적 지식이나 정보적인 지식을 가리키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야다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바대로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지식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각성하는 지식입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요. 내 인생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지는 바로 소망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지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각성되어지는 상태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행함과 관계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알면 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호세아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놓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인자와 인애, 이런 성품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자와 인애를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단순히 가슴에, 머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이 가슴의 지식이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지식입니다. 즐거워하는 지식이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마음으로 늘 누리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한다, 인정한다, 사랑한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심지어 남녀간의 성관계를 이 말로 완곡히 표현할 때 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두 당사자 간의 친밀하고 깊숙한 사귐, 부부관계를 해보고 난 다음에 상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랑을 충족히 받아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연속 강의 설교를 좋아하고 이미 정해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냥 연구해서 설교하는 것이 익숙해 있어서 중간에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인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라고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다가 거의 어제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제 아들이 어제 형을 하나 만났다 그러면서 그 형은 매우 잘 사는 형이라 그러면서 그 집에는 외제 스포츠카가 5대나 있다 그래요. 과연 그러면 행복할까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 나는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고 제 마음속에서 말했습니다.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자녀가 잘 자라주고 좋은 대학 가면 감사해야 될까요? 그 감사가 얼마 가겠습니까? 아니면 불치병에서 나오면 감사해야 될까요?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생을 생각하면 그것도 영원한 감사의 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머리와 마음과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남편이요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비참하고 힘들어도 내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눈물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안식과 평안의 나라는 사실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이하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로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 좀 잘 쳤다고 감사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감사하고 물론 감사하지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면 대부분은 거의 다 이런 이유와 관계된 것. 이번에 내가 이 건을 하게 되는데 잘 되게 해달라. 이번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나게 해달라. 물론 육의 존재이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했으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으로만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언제 한번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지리도 맞는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삶을 사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을 소망 가운데 품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 이루고 그 이룬 바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맞이해서 외국으로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갇혀진 방 안에서 또 가족들끼리 때로 지낼 때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은 이 지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라 아니 내 아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고단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